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서신인 빌레몬서를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관계의 혁명을 도전하고 실천하는 책으로 우리가 쭉 해석해 왔어요. 복음이 가져오는 많은 열매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관계의 혁명을 가져오는데, 바울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아들과 같은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고 간청했습니다. 그죠? 명령해도 빌레몬이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명령하지 않고 간청했어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 선하고 좋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도록 믿어주고 기다려줬어요.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종의 한 사람처럼 받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으라, 이렇게 말했죠. 그죠? 사랑하는 형제처럼 이 종인 빌레몬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저 형제로 받을 뿐 아니라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바울에게 대하는 것처럼, 혹은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죽게 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서 죽게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대하기를 촉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짧은 지식으로 지난 40년 동안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독교의 윤리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사람이 생각도 할 수 없는 요소를 기독교 윤리는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급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종을, 그것도 주인의 집을 도망친 종을 용서하고 받는 것도 보통 주제가 아닌데 그 종을 사랑하는 형제처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 시대를 뛰어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주제예요. 사람은 다 어떤 면에서 시대의 자녀들인데 그 시대가 상상도 못하는 어떤 윤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오네시모에게 대하기를 요구하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관계의 혁신을 요구하는 도전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재밌게도 그것에 그치지 않고 있어요. 이미 이것만 해도 상당히 파격적이고 급진적인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를 더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21절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미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시대의 틀을 깨뜨리고 상당한 정도로 과격하고 급진적인 이야기를 이미 했는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네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할 줄을 기대한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요청하는 것 외에 뭘 더해야 바울이 만족할까? 이미 충분히 그 시대를 뛰어넘고 이미 그 시대의 많은 틀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상당히 과격하고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나는 내가 너한테 말한 것보다 너가 더 할 줄을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에게 잘하는 사람만 잘하면 네가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우리의 윤리에 아주 중요한 한 요소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마음에 들고 우리와 관계가 좋은 사람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더하는 것, 원수요 대적조차도 사랑하고 아끼는 더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성도답고 기독교가 기대하는 더하는 삶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답다고 요청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이미도 상당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더할 줄을 기대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하면 더하는 것이 되지요? 이미도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뭘 하면 더하는 것이 됩니까? 이미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은데 바울은 더할 줄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바울의 기대가 빌레몬에 의해서 그대로 실현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1930년대 중반에 한 학자 존 낙스라는, 말하자면 스카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낙스 말고, 그 낙스 말고 1900년대 30년 중반에 존 낙스라는 동일한 이름은 가졌지만 다른 인물이 등장해서 한 중요한 주장을 했어요. 그분은 신약학자이신데 신약에 나타난 빌레몬이라는 책을 내면서 그 책에다가 이름 표현을 하나 코테이션을 해왔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교회를 잘 세웠던 기둥 같은 교부들, 말하자면 굉장히 훌륭한 헌신적인 교부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 중에 이렇게 요즘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있어요. 2세기 초반에 교회 기둥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편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형은 할 수 없이 자유롭고 여러분들의 감독인 오네시모. 그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2세기 초반을 섬겼던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편지를 보내면서 형은 할 수 없이 자유로운 사람이며 여러분들의 목자인, 여러분의 감독인 오네시모라고 그 편지의 한 대목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존 낙스라는 학자가 등장해서 그 오네시모가 오늘 빌레몬에 등장하는 바로 그 오네시모다 하면서 한 주장을 내세웠는데 학계에서 정통적인 학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두 사람을 동일 인물로 만들기에는 너무 증거가 부족하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아직까지도 학계의 보편적인 흐름이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만약에 빌레몬에게 부탁했던 이 오네시모를 향한 모든 부탁을 만약에 빌레몬이 행하지 않았거나 바울이 기대한 것처럼 더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빌레몬서는 성경의 정경 안에 포함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시절부터 오늘까지 빌레몬서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보면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통한 은혜가 공유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경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존 낙스라는 학자의 견해가 상당한 정도의 납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말하자면 빌레몬은 바울이 원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서할 뿐 아니라 오네시모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형제 중에 하나로 받았을 뿐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그를 자유케 해줘서 더 이상 자기의 종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자유자로 그를 해방시켜줘서 바울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을 섬기면서 평생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한 일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했고 오네시모의 생은 그때부터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 평생을 살았을 끝 아닌가. 그리고 그 한 추론이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의 서신에 나오는 정말 형언할 수 없이 자애롭고 여러분의 감독이요 목자인 오네시모라고 말하는 그 인물로 얼마든지 동일시해도 가능한 해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저 남들만큼 하려고 하며 살아요. 기준이 남들이 그냥 하는 만큼 나도 남들에게 말 듣지 않을 만큼 하며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이 계산하고 많이 따져봐서 손해보지 않을 만큼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딱 그만큼만 하고 싶어 하는 게 오늘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계산하고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하고 말 안 들을 만큼만 하지 말고 주님이 기대하고 바울이 기대하는 것처럼 더하는 사람, 그리고 과격하고 급진적인 기독교의 복음이 만드는 윤리의 특성들이 묻어나도록 그저 남들에게 말 안 듣는 정도의 소극적인 수준에 절대로 머물지 말고 여러분 우리 젊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때는 좀 보편적으로 무지하게 많이 계산하지 않고 손해인가 이득인가 많이 따지지 않고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으면 그저 교회의 보탬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그게 뭐든지 간에 우리는 계산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손해 안 보려고 몸부림치고 살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다 경험한 것처럼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거 안 챙겼는데, 우리가 우리 거 계산하면서 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시고 계시다는 표시를 내시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늘이 땅과 맞닿아지면서 하나님이 그 먼 그 어딘가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게 딱 경험될 때 그 희락과 감격은 비교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계산도 못하고 우리 것도 못 챙기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한 번씩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안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딱 간섭하셨을 때 땅에 살지만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보시고 아시는 표를 내실 때 우리가 다 경험한 거잖아요. 그 희락과 감격은 형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남들처럼 그냥 얕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지만 그 희락과 감격은 다 잃고 있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을 다 잃어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더하고 누가 아무도 우리에게 뭘 안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남들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더하고 정말 그렇게 더하며 살다가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희락과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도록 살아야 되겠어요. 조금 더 미련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다 계산하고 그렇게 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시고 아세요. 너무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잖아요. 그죠? 좀 뭔가 모자라는 게 있고 좀 어리숙해 보이고 좀 사람들이 쉽게 좀 턱 다가와서 이 수고롭고 피곤한 인생살이에 턱 기대서 좀 쉬고 싶고 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하면서 이 시대가 말하는 그런 방식 말고 좀 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오네시모가 살아나고 그렇게 만약에 존 낙스가 말한 것처럼 그런 인물이 되었다면 그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더하는 일을 통해서 옆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쓸모있는 사람들이 되는 복됨이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살고 제가 살아야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대는 지식의 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아졌어요. 이제는 나라나 개인이나 혼자 살지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은 융복합이잖아요. 그죠? 융합과 복합의 시대예요. 더 이상 옛날처럼 하나를 전문적으로 잘하는 것만 갖고 안 되고 그 하나를 잘하는 것이 다른 잘하는 것과 만나서 융합되고 복합되어야 종합적으로 뭔가가 작동이 되기 시작해야 제대로 뭔가가 되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선물로 주실 때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혼자 갈 수 없이 함께 가고 같이 가고 더불어 가야만 가능한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끝없이 개인주의화되고 자기중심화되어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면서 옆에 사람이 없으면 나도 없고 저 사람과 함께가 아니면 나도 갈 수 없는 길을 같이 가는, 더불어 가고 함께 가고 같이 가야만 된다는 사실을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그렇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 정말 독특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배워야 하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안 다투고 서로 잘 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내와 남편이 같이 살고 더불어 살고 저 사람이 없으면 나도 안 되고 내가 없으면 저 사람도 안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그죠?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안 되고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안 되는 것을 배우는 바로 그 현장이 가정이고 그것을 확대해 놓은 큰 가정이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뭘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빨리 달려가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은 먼저 어딘가에 도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교회는 빨리 가는 한두 사람이 공동체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늦게 가고 못 가는 소수 때문에 전체가 보폭을 줄여줄 줄 아는, 그래서 함께 가고 같이 갈 줄 아는 공동체가 교회의 생명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못 배우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60%를 잃고 사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와 성장은 절대로 혼자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늘이 두 쪽이 나는 경험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은 안 바뀝니다. 종교적인 엑스타시를 아무리 경험해도 여러분은 안 바뀝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꺾고 나를 희생하고 저 사람과 함께 가기 위해서 보폭을 늦출 줄 아는 게 뭔지를 배우지 못하면 자람과 성장은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하고 놀라운 공동체예요. 사람이 특별할 것도 없고 그 안에 무슨 구조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세상을 그 반짝거리는 그 놀라운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지배하고 흐르는 정신이 너무 세상과 다르고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같이 가고 함께 가고 더불어 가고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독특하고 다른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공동체로 역할을 했던 거예요. 바울의 위대함은 평생을 들여서 복음과 진리와 그 귀한 영광스러운 부름을 충성스럽게 섬겼다는 것도 있지만 그 일을 혼자 할 수 없는 줄 알고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언젠가 로마서 한번 볼 거예요. 저는 로마서 여러분들하고 16장까지 보려면 한 3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뭐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지금 워밍업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로마서에 보면 16장에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그 16장에 무려 이름이 거명되는 사람만 37명이 등장해요. 그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28명이 29명이나 쭉 기록하면서 안부를 전하고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그 로마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자기와 함께 있는 성도들의 이름 8개 해서 37개나 되는 이름이 쫙 거명이 돼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의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죠. 이름이 거명된 것만 37개예요. 혼자 독불 장군처럼 일한 게 아닙니다. 같이 하고 더불어 하고 함께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이 길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기대하는 이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윤리는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같이 가야, 우리가 함께 가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함께 한 사람들 누군가 오늘 본문에 5명이 나와요. 저는 이 5명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었어요.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바울과 함께 갇힌 자들과 바울과 함께 동역한 자들. 그죠? 바울과 함께 갇힌 자들과 바울과 함께 동역한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3절과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오늘 이 성경 빌레몬서에는 나와 함께 갇힌 자가 에바브라 하나만 등장하는데 골로새 4장에 보면 여러분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쓴 옥중서신이에요. 그 골로새서에 보면 에바브라만이 아니라 누가 아리스다고를 가리켜서 에바브라와 아리스다고를 가리켜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아리스다고 하고 두 사람이 그렇게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빌레몬서에서는 한 사람만 등장하지만 제가 볼 때 아리스다고를 포함시키는 게 훨씬 더 온전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 두 사람 에바브라와 아리스다고는 왜 갇혔을까요? 이 두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갇힌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에요.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한 교회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에요.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런 거 아니겠죠? 그죠? 뭐 했을까요? 바울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감옥에 갇혀서 바울 곁에서 바울을 수종들었다. 이렇게 보면 더 온전한 해석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을 때 그 사람 곁에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처럼 감옥에 있는데 어떤 면에서 평생 살았던 삶이 부정될 수 있는 위험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많은 일들을 뒤로 물리고 그 노년의 바울의 연약함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에바브라.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정신을 볼 때 사람들은 너무 변덕스럽고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너무 쉽게 버리고 비판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저는 참 아프게 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충성스럽고 신실하기보다 이런저런 조건들과 이유들을 내세우면서 얼마든지 나쁜 말들을 쉽게 쏟아내는 이런 시대에 에바브라와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함께 갇힌 자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지를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변함없이 실망과 아픔을 다 넘어서면서 변함없이 그 곁을 지키면서 정말 사랑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변덕스러운 세상처럼 여러분의 기준이라고 여기는 것에 안 맞으면 얼마든지 비판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하는 자들처럼 세상이 적당히 자기의 양심이 합리화되면 얼마든지 상대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이 악한 시대에 감옥 안에까지 같이 가서 아픔을 함께 나누고 질고를 감당하는 아리스타고와 에바브라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신실하고 그 모두가 실망하고 다치는 그 순간에도 곁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그 곁을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믿는 사람의 다름, 믿는 사람의 더함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기대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고 위로가 있겠어요? 그죠? 전부 다 뾰족뾰족하고 전부 다 한마디씩 다 내어 던지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다 보이는데 그 곁을 딱 지키면서 지지해주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죠?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인 여러분이 마가. 이 마가라는 인물은 굉장히 좋은 가문 출신이에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다락방을 내어줬던 여자예요.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물붓듯이 교회 위에 부어졌을 때 바로 그곳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의 장소를 내줬고 바로 그곳에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졌고 초대교회가 기도하면서 함께 모였던 현장이 마가의 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가는 마가 요한이라고도 불려요.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다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참 좋은 어머니 밑에서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컸지만 약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처럼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약점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갈 때 한 젊은이가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배 호디부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그를 잡자 배 호디부를 벗어던지고 벗은 채 도망갔다 하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마가에만 나오는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그 마가 복음에 등장하는 젊은이가 마가였을 것이다. 마가 요한이었을 것이다 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론해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았는데 환경이 너무 여의치 않으니까 도망갔어요. 그런 일을 똑같이 마가가 반복하지요. 언제 반복했습니까?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용감하게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왠지 모르지만 마가는 도중에 다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고달팠는지 정확한 이유를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마가는 마치 배 호디부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 뒤를 따를 때처럼 결국은 중도에서 포기하고 또 돌아오게 돼요. 그러자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다투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다른 길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다른 길을 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쪼개지는 결정적인 근거가 마가 요한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가를 오늘 본문,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동역자 이렇게 불렀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한번 관계가 깨어지면 절대로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깨달은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사과를 하면 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면서 관계를 깰지언정 자기를 깨뜨리진 않아요. 전부 그런 세상 속에 복음이 들어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쪼개질 만큼 아픔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오늘 후반기에 와서 바울은 이 지금 마가 요한을 가리켜서 동역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바울이 생애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부터 다루어서 후서까지 보게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의 생애 거의 말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에게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관계가 깨뜨려져도 그런 상태로 두지 마십시오.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제가 늘 말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뭐라 그랬죠? 국가대표급 죄인들이에요. 국가대표인데 죄에 가난한 한 나라를 대표하고 남는데 여러분과 저한테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요? 그런 거 전부 다 구겨서 휴지통에 버려요, 제발. 그런 거 말르고 갖고 살아요. 주님이 보시면 되지. 이 세상에 남들이 날 어떻게 보나, 아이고,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 말라고 가지고 있어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두지 않고 관계를 회복시켜내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을 꺾어서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법이고 오늘 이 마가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의 하나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네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바울의 노년에 바울을 가장 외롭게 만들었던 장본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의 노년 그 죽기 직전에 썼던 그 서신에 바울은 굉장히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해요. 너무나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도 주변에 있지 않아요. 다 바울을 버리고 달아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데마입니다.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를 가리켜 말하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빌레몬서가 기록될 때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보다 약 한 3, 4년 정확한 시기를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3, 4년 혹은 2, 3년 정도 후에 쓰여졌을 거라고 보는 디모데 후서에서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의 가슴을 찢었던 제일 대표적인 한 인물이 데마예요. 여러분, 데마는 잘 출발한 사람이에요. 데마는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순간에 동역자로 소개될 만큼 바울 곁에서 큰 힘이 되며 잘 동역하고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못 가고 얼마 앞당겨 놓고 얼마 남겨 놓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돌아갔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가 먼저 꼬린 지점에 도착하나 이게 늘 관심사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20대, 30대, 40대, 50대 어떤 나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뭘 이루었고 어디에 도착했고 뭘 성취했고 그런데 다 관심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각기 다른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누가 먼저 도착하고 누가 나중에 도착할 수 있는지 주님은 아세요. 그런 주님의 기준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먼저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뭘 하고 있고 어떻게 여겨지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완주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고 위탁한 일을 끝까지 완주했느냐가 핵심이에요. 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까지 일정한 정도로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마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떠나서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많은 고난을 함께 참여하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평가하실 때 주님은 재능치가 다른 줄 알기 때문에 먼저 도착했냐를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뭘 이루었느냐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 길을 달려갔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너무나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하며 살아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나도 할 만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현실을 합리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바른 판 재판관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끝까지 잘 완주했고 그래서 잘했다 하고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잘했다 하는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여러분의 양심을 쉽게 합리화하면서 여러분이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의 방식이 기준이 되는 거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평가하실 때 뭐라 하실까? 그게 우리의 생명같이 소중한 기준이에요. 끝까지 주님이 부르신 걸음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어리석고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안 넘어져야 된다고 절대로 생각지 않아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가던 길을 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마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멈춰서는 안 돼요. 다시 일어나서 또 가는 것이지. 그죠? 다섯 번째, 누가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제일 매력적이고 제일 닮고 싶은 인물이에요. 여러분, 누가는 어떻게, 언제 거듭났는지 우린 잘 몰라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거기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저자이고 사도행전의 저자예요. 근데 어디에도 누가는 등장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등장하고 바울이 등장하지만 누가는 자기를 철저하게 숨기고 감추었어요. 여러분, 그가 언제부터 바울과 함께 합류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추측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16장부터 일정한 분량 동안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우리. 누가라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라는 표현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라는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몇몇 구절에 그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서 아, 누가가 2차 전도여행을 같이 했구나, 3차 전도여행을 같이 했구나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누가는 2차 전도여행부터 합류해서 3차 전도여행을 같이 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같이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올 때 같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썼던 그 외롭고 아픈 시간에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렇게 썼던 그 아픈 시간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기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누가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데 언제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변함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을 지켰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누가는 얼마나 큰 힘이었겠어요. 그렇게 2차, 3차 전도여행을 같이 한 역전의 용사가 있다는 것도 큰 위로였겠지만 감옥 안에서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가는 바울을 의사로서 섬겼어요. 얼마나 바울에게 보석 같은 인물이 누가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충성스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누가는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인물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가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누가는 이렇게 평생을 충성스럽게 곁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바울을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제일 마지막을 바울이 어떻게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미 이 서신을 열면서 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를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짧지만 너무 귀한 서신인 빌레몬서를 은혜로 열고 은혜로 닫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은혜로 성도의 삶이 시작되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성도는 은혜에서부터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게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언제든지 나의 권리, 나의 경험, 내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런저런 권리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데 은혜라는 다른 질서가 성도의 삶에 딱 들어오니까 어떤 다름이 생깁니까? 은혜가 만든 빚진 심령. 아무 자격도 없이, 아무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이 너무나 큰 선물을 자격 없는 나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 은혜잖아요. 처음도 그 은혜요, 마지막도 그 은혜인 이 은혜가 만든 새로운 질서를 아는 성도의 삶을 특징짓는 너무 중요한 특징은 은혜에 비친 심령이에요. 바로 이 은혜에 비친 심령이야말로 시대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상상도 못하는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더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동력은 은혜에 비친 심령인 것이죠. 그죠? 은혜를 알고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귀한 선물을 자격 없는 내가 받았다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이런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흐름이 뭡니까? 남들 다 자고 놀 때 죽도록 공부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고 내가 저것을 성취했고 나는 이렇게 함직하고 이런 권리와 이런 삶을 나는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노력으로 이런 삶이 가능하지 않은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같이 쓸모없는 것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해서 이렇게 놀라운 선물이 값없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빚진 심령을 가지고 어떤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삶을 살아도 부족할 뿐이라고 느끼는 은혜의 빚진 심령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으면 여러분은 성도로서 모든 것을 잃는 거지요. 잘 그 양심과 중심이 약해지지 않도록 잘 살려내면서 은혜에 비친 심령으로 더하며 사는 복되고 귀한 성도의 삶, 여러분 모두가 살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